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세션 많이 들으셨나요? 좀 힘드셨나요? 저도 영어 세션으로 할까 하다가 영어가 짧아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발표 뭐라죠? 아젠다를 보면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사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밑에만 Build Always on Hyperscale Microservice Based Cloud Application이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이번 세션은 사실은 Azure Service Fabric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 Azure Service Fabric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75분 동안 제가 어저께 한번 혼자 이렇게 집에서 벽보감 연습해봤는데 한 30분 동안 잔소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패브릭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순 잔소리만 하다가 서비스 패브릭은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나요? 왜 이 세션을 들어오셨나요? 사실 이 세션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는 분들을 위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좀 필요하다 혹은 새로운 아키텍처적인 고민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셨다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좀 우리 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니즈가 전혀 없는 분이라면 혹은 이런 니즈가 있어서 왔지만 정말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좀 뭐 거창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요 그림은 뭐냐면 이 지난 40년간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뭐 CPU라고 불리우는 것에 이 발전 방향 혹은 발전의 내용들을 쭉 그려놓은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 두 번째 파란색 점은 뭐냐면 싱글 스레드, 그러니까 뭐 좀 바꿔 말한다 그러면 요즘 말로는 이제 원 코어, 단일의 코어가 얼마나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관한 지표입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세 번째 초록색은 뭐냐면 CPU의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몇 헤르츠, 몇 기가 헤르츠로 수행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전원이고 마지막 검정색 점은 뭐냐면 이것은 CPU 내에 집적되어 있는 코어의 개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40년간 트렌드를 쭉 한번 그려본 거죠. 그려봤더니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증가하던 추세가 2000년 초반 정도가 되면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싱글 스레드의 퍼포먼스가 2000년 중반 이후로는 썩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슷한 속도로 계속 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프리퀀시는 거의 뭐 스테이블하죠. 그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2015년까지 이 CPU가 동작하는 프리퀀시는 거의 스테이블합니다. 그죠? 이것이 프리퀀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CPU를 연주하느냐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사실은 이 CPU의 프리퀀시를 높이기만 하면 아키텍처적인 고민 없이도 CPU가 빨리 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터보 버튼 같은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르면 컴퓨터가 갑자기 막 빨라지죠. 그렇죠? 프리퀀시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프리퀀시가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더 이상 빠르게 우리가 프리퀀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CPU를 산다 그러면 더 이상 남 몇 기가헤르츠야를 가지고 CPU를 자랑하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프리퀀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CPU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CPU의 코어 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PU의 코어 개수가 2000년 중반부터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그런 코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다가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코어, 4코어, 8코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집적률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단일의 코어를 내다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집적해 넣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 코어 형태로 CPU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지금까지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CPU 보셨습니까? 몇 개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개발자라면 세고 있을 겁니다. 안 세고 계신가요? 세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세놨습니다. 총 256개의 코어를 가진 머신입니다. 이런 뭐 그산 머신 가지고 개발하시면 정말 신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개발자한테 이런 머신을 줄 리는 없습니다. 예, 단일의 머신에 이런 식의 뭐 거의 256개에 이르는 코어를 가진 이런 머신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써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이제 단일의 머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회사 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시스템이 딱 하나의 머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대체로 없을 거예요. 최소한 두 개, 세 개, 많게는 열 개, 더 많게는 백 개, 백 대의 머신으로 아마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일의 머신으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도 단일의 머신이 아닌 여러 개의 머신으로 수행되도록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CPU의 발전,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발전,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도 하나의 머신으로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 근데 우리가 필요한 플랫폼은 뭐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의 필요성이거든요. 그 플랫폼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플랫폼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 멀티스레드의 복잡함 그리고 멀티코어의 복잡함 혹은 그걸 넘어서서 멀티머신의 복잡함을 잘 감추어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 코어 수가 여러 개 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쉐어드 데이터의 문제가 생기고 락킹의 문제가 생기고 웨이팅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컨커런시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컨커런시 프로블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여러분은 쓰고 계신가요? 예. 더해서 또 여러 대의 머신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산 시스템화 되는 거죠. 그죠? 역할들이 서로 다른 머신들을 결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머신들을 우리가 마치 하나의 그 머신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인 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신의 횟수가 늘면 늘수록 계속해서 복잡도가 늘어지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로 혹은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머신을 새롭게 투입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바로 그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가로축은 그냥 컴퓨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축은 성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약에 한 대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1이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플랫폼의 모습은 뭔가요? 10개의 머신을 넣으면 10배로 빨라지고 그렇죠? 100대의 머신을 넣으면 100배로 빨라지는 머신 어떤 플랫폼을 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일선 개발자시라면 위에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 하나 더 사주면 그만큼 더 빨라진다. 사람 한 명 더 넣으면 예, 그만큼 더 빨라진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자 10명 주면 한 달 만에 애 낳나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죠? 그런 복잡성을 우리가 가리는 문제. 그리고 멀티코어 혹은 멀티컴퓨터에 이르는 그리고 컨커런시의 문제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어떤 아키텍처의 문제를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그 요 페이지는요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림을 좀 그리려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라 하면 좀 그 뭐 좀 큰 그림처럼 보이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죠. 보통 여러분이 이제 뭐 조그만 회사를 만드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시나요? 보통 운영 시스템들은 단일의 머신을 잠깐만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예. 처음엔 한 대의 머신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용산에서 한 200만 원 주고 머신을 삽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다 때려넣죠. 그죠? 웹서버도 때려넣고 근데 또 어플리케이션 뭐 비즈니스도 때려넣고 DB도 때려넣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걸 열심히 씁니다. 사용자 쓰겠죠. 쓰는데 점점점 니즈가 많아졌어요. 사용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하나의 머신에서 수행되는 로직들을 조금 분리를 합니다. 가장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사요. 그죠? SQL 서버를 사든 오라클을 사든 혹은 뭐 MySQL을 쓰든 이렇게 분리를 하죠. 맞잖아요. 동의의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또 사람이 또 많아졌어요. 우리 비즈니스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아, 이제 또 분리합니다. 그죠? 야, 이거는 앞에 웹단은 좀 이렇게 떼어내고 뒤에다가는 비즈니스로 달고 그죠? DB 이렇게 쪼개죠. 보통 이렇게 쪼갭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많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웹서버 두 대 놓죠. 어떻게 그럴까? 웹서버 두 대 놔요. 그죠? 근데 웹서버 두 대 놓으면 이때부터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보통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세션의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 이 웹서버가 여러 개가 되면 사용자가 어느 서버로 붙을지 모르잖아요. 위에서부터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보통 L4 스위치나 이런 로드 밸런서를 붙이죠. 그럼 사용자 요청이 첫 번째 웹서버로 갈지 두 번째 웹서버로 갈지 세 번째 웹서버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웹서버로 갔다가 로그인했는데 두 번째 요청을 두 번째 웹서버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 로그인 안 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state, 상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웹서버들이 그러그러한 상태들을 가지는 것이 적절치 않더라. 그래서 그 state를 어디로 보내냐면 DB로 보냅니다. state, 그렇죠? DB로 보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식의 데이터 흐름이 생겨요. 뭐냐? 웹서버가 그런 스테이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웹서버 1번이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원하면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긁어오죠. 예? 분명히 이것은 우리 어플리케이션 로직과는 별 상관이 없었던 IO죠. 근데 또 막 이제 늘고 있어요. 사용자가 점점 폭주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로직, 비즈니스 로직 쪽을 확대합니다. 그죠?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한 대의 머신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 미들 티어를 수행하다 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 대 이상 비즈니스 로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정보가 생기겠죠.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스테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또 때려 넣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 동의 안 하시는 눈빛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이렇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이제 구동한다 그러면 웹에서 필요한 스테이트,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스테이트가 어디로 가나요? 다 DB로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웹과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든 막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 에이 그냥 때려 넣어. 10대, 20대 막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어렵겠지만 가능합니다. 뭐, 예? 근데 문제가 뭐죠? DB 이중화 해보셨나요? DB를 이렇게 놓는 순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데이터를 쪼개야 되잖아요. 로드를 분산해야 돼요. 데이터 쪼개야 돼요. 방법은 뭐죠? 샤딩이에요. 버티컬 샤딩, 호리젠탈 샤딩 두 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쪼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부터 한 X, 뭐 A부터 한 K까지의 사용자는 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내고 또 뭐 K부터 G까지 사용자는 내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겠다. B라는 데이터베이스 보내겠다. 이 로직이 들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혹은 한 달 전에 데이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A라는 DB로 보내고 한 달 이전 데이터는 B로 보내라. 이런 로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뭔가 복잡한 레이어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DB 자체는 이거 이중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스케일 아웃이죠. 스케일 아웃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나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해왔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구조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20년간 변함없이 사용했던 3티어 아키텍처 모델이 이겁니다. 그죠? 아무도 반박 못 하십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도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이 3티어 전형적인 3티어 아키텍처를 우리가 거의 이 시장에서 레거시 형태로 20년간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죠? 웹 서버 두고 중간에 비즈니스를 두고 데이터 티어 두고 3티어 아키텍처를 굉장히 모범 사례처럼 생각을 했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모든 환경에서 이런 걸 적용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티어드 아키텍처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일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이중화가 어렵다.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에 관한 요청들이 DB로 많이 요청되더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프론트엔드 웹서버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스테이트리스하게 만드는 것은 잘해요. 물론 못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잘합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티어를 사실은 우리가 이중화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항상 바틀넥이 어디로 가나요? 스토리지로 가요. 예. 왜? 웹서버는 너무 쉽거든, 확장이가. 비즈니스 로직 쉽거든요. 느려? 때려넣어. DB를 그런데 하려니까 어떻게 되죠? 스케일아웃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좋은 하드웨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청 좋은 하드웨어. 아, 느려? 야, 스토리지 바꿔. 센 스토리지 바꿔봐. 바꿔. 좀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 뭐죠? 또 안 돼. 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 SSD로 바꿔. 또 바꾸죠? 안 돼? 그래도 안 돼? 인메모리 DB로 바꾸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예, 동의의 눈빛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 3티어 아키텍처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미들 티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론트엔드에서 미들 티어로 액세스를 하고 미들 티어에서 스토리지까지 액세스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구조니까 괜찮은데 요렇게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요렇게가. 그렇죠? 미들 티어와 미들 티어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보통 이걸 뭐 분산 트랜잭션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이런 3티어 아키텍처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티어 아키텍처가 데이터 쉬핑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데이터가 흐른다는 거죠. 프론트엔드로부터 미들 티어 스토리지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계속. 그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 요청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토리지의 부하가 괜히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앞에 캐시를 달아요. DB 앞에다가. 여기까지 하시는 회사가 있다면 그래도 잘한 겁니다. 예. 대부분 회사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뭘 쓰냐 그러면 뭘 쓰죠? 뭐 MongoDB, 뭐 Cassandra, Memcache, 뭐 DocumentDB 뭐 이딴 거 쓰잖아요. 그죠? 그죠? 앞에 캐시를 달아요. 일부 회사들은 이 프론트 엔드와 미들 티어 이래 사이에도 캐시를 답니다. 캐시를 달아서 가능하면 DB 쪽으로 쿼리가 가지 않도록 사진을 막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막아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캐시를 달고 데이터베이스 요청을 안 보내기 때문에 속도는 분명히 좀 좋아집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스토리지의 데이터는 나름의 의미 정보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숫자랄지 똑같은 1이라 그래도 이게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A라도 이게 16진수 10일 수도 있고 문자 A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인덱스일 수도 있죠. 그죠? 인덱스라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도 있죠. 그런 시멘틱한 정보가 캐시로 갖고 오면 다 망가지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시멘틱 정보가 캐시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캐시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그 숫자 그 자체지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정수일이야 문자일이야 이런 정보들은 대체로 깨집니다. 망가지죠. 그리고 릴레이션 관계도 많이 깨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캐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캐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용자 요청이 DB까지는 가지 않지만 만약에 캐싱되어 있는 데이터가 DB에서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캐시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DB 캐시를 날리고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캐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우리 캐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언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날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캐시를 달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쇼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데이터가 흘러다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마도 지금 뭐 2015년 정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전형적인 구조가 이런 아키텍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느낌 좀 드세요?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아키텍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조금 뭔가 좀 색다른 패러다임의 색다른 해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까지 나눴던 문제들은 이런 거죠. 노드의 개수가 늘고 속도가 노드의 개수가 늘면 속도가 증가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사실은 어떤 줄 아세요? 사실은요, 노드 수를 늘리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그죠? 그렇게 확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못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돌리라고 서버 사줬는데 속도가 느려졌어. 예,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막 락킹이 걸리거나 이러면 느려질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죠. 예,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가 주는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드쇼 오신 거잖아요. 클라우드 배우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클라우드의 특성이라고 쭉 써놓은 건데 이게 뭐냐, 위키에서는 뺏겨왔어요. 그래서 위키에 보니까 클라우드의 장점, 그래서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썼더라고요. 보니까 대체로 그냥 수긍이 돼요. 뭐 성능 좋고 생산성 좋고 뭐 스케일러블, 엘라스틱, 등등등등 뭐, 그렇죠?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 같아요. 네, 동의하시는 부분 있죠? 뭐 아니라고, 아니 저건 이상한 것 같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동의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제가 쓰다가 말았어요. 예, 물리적인 장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성능을 보장하고 멀티스레드, 멀티코어, 멀티머신의 복잡도가 없으며 기존 NTO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신뢰성 있고 보안에도 뛰어나고 중단 없이 확장 가능하고 손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예, 이거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찍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원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의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개발자가 칼타에 편하게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 요 표시가 나오면 박수가 치시면 되거든요. 예, 박수. 요거 때문에 사실은, 예,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살고 싶은 거죠. 예, 박수 원래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죠? 앞서 같은 그런 장점들은 뭐 좋은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 할걸요, 아무도? 예.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뭔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러냐? 근데 몇 가지 기술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런 플랫폼의 한계, 혹은 클라우드의 수용,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예, 그런 것들, 뭐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리퀘어먼트를 얘기했었죠. 그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녀석들이 좀 보여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요것들을 도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티어드 아키텍처의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멀티티어나 디스트리뷰트 컴퓨팅의 복잡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하드웨어를 추가했을 때 리니어하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클라우드와 잘 부합되고 그런 기술 세트들이 이제 저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if문은 다 추루추루추루가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뭐 지나가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런 모델. 그리고 액터 모델이라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액터 모델. 그리고 서비스 패브릭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제품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제품이 앞서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꽤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션을 준비한 겁니다. 이 세션이 왜 준비했는지의 시간 그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처음 한번 알아볼 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됩니다. 뭘 들어보셔도 됩니다. 알아보시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 요구에 의해서 발현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아키텍처링 방법입니다. 우리 새롭게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밑줄을 걸렸는데 잘못 넣어서 스트라이크가 들어갔네요. 그 시스템 중에 보면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시스템 많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도 가족이 있는지 6시 되면 개발자는 퇴근을 못해도 시스템은 퇴근을 하죠. 네, 저런 시스템은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 G라는 G로 시작하는 그런 뭐 물건 파는 회사도 있고 A로 시작하는 뭐 물건 파는 회사도 있죠. 네, 여러분 G로 들어갔는데 서비스가 6시 이후로는 안 한대요. 그럼 어디까지 A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시스템은 정말 뭐 독과점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구축과 운영이 운영에 있어서 뭔가 정기점검을 가지고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페이지를 보이는 그런 사이트는 사실은 비즈니스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뭔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시스템을 닫고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이런 시스템도 간혹 보입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무중단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시스템만이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저는 뭐 페이스북 자주 합니다만 페이스북이 장애가 나서 사이트 접속 안 된다? 저는 뭐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길래 그네들은 그렇게 잘할 수 있고 우리는 6시만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예, 뭔가 그네들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배울 만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더욱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최근에 이제 뭐 뭐라 할까요? 큰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시스템들이 계속 개비됨을 느낍니다. 오늘은 뭐 이쪽에 버튼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버튼이 이쪽으로 가 있고, 그렇죠? 어느 날 보니 여기 메뉴가 두 개였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메뉴가 세 개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네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개발과 배포 사이클이 엄청나게 빠르냐? 그것도 장애도 없이. 네. 그것도 좀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리소스 사용률과 관련된 부분들 뭐 있었는데 그 어떤 시스템들은 보면 뭐 10대의 머신, 20대의 머신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10대 정도는 절반 정도는 CPU 사용률이 10%예요. 그 나머지 사용 CPU를 나머지 머신들을 보니까 CPU가 항상 100이야. 이런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우리 리소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출현을 사실은 가속화한 것이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만들었다기보다는 주창한 사람은 이 제임스 루이스와 마틴 파울러입니다. 마틴 파울러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책도 많이 썼고요. 엉클 밥으로 불리는 그런 분이죠.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뭔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해보니 더 예전보다는 나아졌더라. 근데 이 아키텍처나 이런 방법들을 뭐라고 부를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 특징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컴포넌타이제이션 비아 서비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백엔드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가능하면 작은 단일의 서비스 형태의 결합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퀄 멀티플의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해보니 장점들이 많더라 라는 거죠. 뭐 서비스라 그러면 그 서비스가 뭐냐? 한국에서 서비스는 뭔가요? 한국에서 서비스는 무료란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서비스는 무료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서비스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기동 가능하고 단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혼자 죽었다 살았다가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무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의 결합체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일의 서비스를 아까 제가 그랬죠. 아주 작은 기능 세트로 만드는 서비스. 그래서 그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 보죠. 세 번째 볼까요? Decentralized governance.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시스템에 어떤 뭐랄까요? 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뭐 제어나 관장 이런 것들은 딱 중앙에서 하고 싶잖아요. 한 명이서. 근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Decentralized 하자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독재적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서브 시스템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이것들을 관장하고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Decentralized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모든 시스템들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데이터베이스는 엄청 큰 걸로 빵빵한 걸로 뒤에 딱 받치고 있고 얘는 기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기둥, 비즈니스, 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센트럴라이즈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데이터를 하나로 뭉치지 말고 쪼개자는 거죠. 쪼개서. 그래서 DB도 하나의 시스템에 DB를 막 여러 개 두자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나 살려면 비싸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애저에서요, 우리가 SQL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 세트가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보면 용량별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대체로 뭐 10기가, 20기가, 30기가, 40기가라고 하시죠. 그러면 40기가 하나 쓰는 거고요. 10기가 4개 쓰는 거하고 비용이 어느 게 비쌀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40기가짜리 하나를 통째로 쓰는 거하고 10기가짜리를 4개로 쪼개어서 쓰는 것이 비용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실제로 구매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링을 할 때는 그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비용 때문에 조금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갖추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 사면 끝이지 뭐. 더 이상 확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지만 실제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우리가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수행하는 그런 인프라들에 관한 기능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동화해야겠다. 는 것이고요. 또 실패에 대응하는 아키텍처링, 뭐 설계, 그리고 products not project. 이건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뭐 기업체에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비한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운영이야. 운영이니까 운영을 한 3년 울려먹어요. 물론 공지사항 같은 업데이트 합니다. 예, 3년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또 하죠. 자, 이제는 오래됐어. 고도화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해가지고 딱 또 시작하죠. 1년 또 개발해요. 그리고 또 운영 3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운영을 반복하지 말고 이것을 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형태의 시퀀스를 만들자는 거죠. 개발이 곧 디플로이고 개발이 곧 운영이고 그러면서 그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아키텍처링을 하고 일을 할 때에 기존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매우 많더라. 그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 레벨로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시죠. 처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전에 티어드 아키텍처를 그냥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 티어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어프로치인데요. 우리가 기능 세트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 그러면 보통 뭐 여러 가지 기능 세트들을 DL이나 이런 형태로 쭉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딱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좌측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X, 초록색 X, 빨간색 하트, 그리고 회색 이상한 모양, 남미처럼 생긴 거. 예, 요 세 개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구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IIS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이름이 뭐냐면 w3wp.ex입니다.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그 안에 다 때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웹페이지에 오타 났어요. 오타 고쳤어. 웹 서버 사이드에. 고치면 어떻게 되죠? 전체를 왕창 다시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 이만한 웹 서비스에 글자 하나 잘못됐는데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다시 배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는 어땠죠? 처음에 만들 때 기능 세트를 잘게 쪼개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고 그것들을 독립된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우측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기능들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 세트 하나를 바꾼다 그러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거기만 딱 배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죠. 두 번째는 이런 건데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서비스의 조합이다 보니 좌측과 같은 기존의 티어드 아키텍처가 아니라 우측과 같은 아키텍처의 모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전형적인 3티어 아키텍처 아니에요. 모든 기능 세트들이 노드에 쫙쫙, 서버에 쫙쫙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든 기능 세트들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모조리 다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개별 서비스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쫙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개별 서비스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가장 윗단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웹서버고 이 웹서버가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서비스로 액세스를 하게 되는 구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것들을 쫙 분리해서 여러 개를 둔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네들 사이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릴레이션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뭐랄까요? 특성으로 나누어지더라. 하나는 뭐냐면 이 서비스 자체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상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stateless 웹 서버를 만들면 그런 웹 서버 같은 것들은 상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서비스를 상태가 있는 서비스하고 상태가 없는 서비스는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stateless와 stateful을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앞에 있다는 이거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스테이트가 없는 웹 서버죠. stateless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stateful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 중에 stateful이 있는 경우는 그 스테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뭔가의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면 안 돼. 데이터에 저장하면 얘가 stateful이 아니죠. stateless인 거죠. 그죠? 데이터에 가버렸으니까. 예, 또 하나. 뭐 이거는 별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그것들을 스케일 아웃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통째를 그냥 각각의 노드에다가 빵빵빵 박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 아웃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어프로치는 어떠냐면 마이크로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서버 혹은 중간에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렇게 하드웨어를 탁탁 구분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클러스터. 클러스터라 그러면 서버의 집합군인 거죠. 서버를 이렇게 두고 우리 마이크로서비스 만든 마이크로서비스를 확 흩뿌리는 거죠. 그 클러스터에다가. 그러면 웹서버 어디 쏜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DB는? 몰라요. 몰라요. DB라고 하면 DBMS를 말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 어딘지 몰라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수행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드웨어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그 클러스터에다가 기능 세트들을 흩뿌리는 그런 구조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쓰게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팀의 구조로부터 문화가 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사실 소규모 팀을 구성하고 한 팀 내에 다양한 형태의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겠죠?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웹 개발자, 그다음에 DB 관리자,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단일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 안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DB 개발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팀을 뭐 기존이 수평이었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마이크로서비스 어프로치가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참 좋아요.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보시면 그 빨강색 하트, 그죠? 회색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프레임워크나 랭귀지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자바면 다 자바로 하고, C#이면 다 C#으로 해버리고, 스프링 쓰고 있으면 다 스프링이고, 단넷 쓰고 있으면 다 단넷인 거예요. 왜? 그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수행돼야 되니까. 근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그것들을 다 분리하니까 내가 그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된 언어나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우리가 뭐 여러 형태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ASP.NET 쓸 수도 있고, 혹은 자바스크립트는 Node.js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뭐 스프링에 자바를 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로 그것을 통일해서 가지 않고 그 목적에 맞는 언어와 그 목적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건 뭐 넘어가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아까 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살펴보니 이 서비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스테이트를 가지는 녀석과 스테이트를 가지지 않는 녀석이 있더라. 그래서 스테이트를 가지지 않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뭐 웹 프론트엔드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스테이트를 가지지 않는 것이더라. 그리고 스테이트를 가지는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데이터베이스랄지, 도큐먼트랄지, 워크플로우랄지, 유저 프로파일, 뭐 쇼핑카트. 쇼핑카트는 사실 내가 물건 사려고 담아놓으면 그 스테이트가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스테이트가 유지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 예, 있었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뒤를 잊어버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생각할 때는 기존의 티어드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된 형태의 플랫폼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애저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기능 세트들이 실상은 무중단이나 무중단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또 기능 세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그 고민을 했던 것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 전용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플랫폼을. 그 플랫폼의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 패브릭입니다. 예. 서비스 패브릭 정의하는데 지금 시간이 40분.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간 애저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플랫폼화한 제품이 바로 애저의 서비스 패브릭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이 이 애저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뭐 여러분 아실 만한 애저를 혹시 관심 있어 보셨다면 아시겠는데, 뭐 아침에 키노트에도 잠깐 나왔죠. 파워 BI랄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랄지, 도큐먼트 DB랄지, 그 인튠이랄지, 빙, 뭐 코타나, 스카이프, 뭐 이런 것, IoT 스윗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은 이름이 이제 그 서비스 패브릭 이름 붙여졌지만 그때는 이름이 없던 그런 서비스 패브릭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개발자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좀 더 정제하고 좀 더 구성을 완벽하게 해서 4월 1일 날 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비스 패브릭인 것이죠. 이 서비스 패브릭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제가 애저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패브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한 여러 기능 세트들을 갖고 있는 플랫폼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기능이니까 서비스 패브릭은 애저를 쓸 때만 가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서비스 패브릭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 패브릭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링을 한다고 했을 때 애저에서는 물론 손쉽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대로 그걸 쓰실 수 있어요. 그대로 그 프레임워크와 그 런타임들을 여러분 회사에 있는 머신에다가 설치해놓고 예, 서비스 내가 만든 이게 스몰 서비스 패브릭이야, 클러스터야 이렇게 해놓고 쓰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애저 별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좋아. 그럼 AWS에 가서 AWS 버추얼 머신에다가 서비스 패브릭 올려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윈도우만 되는데 최근에는 최근에 리눅스 버전의 프리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를 리눅스를 쓰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 패브릭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는 그런 가치들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이 서비스 패브릭의 기능 세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것이 단순히 애저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쓰실 수 있고 혹은 다른 형태의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 패브릭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쓰고 있냐?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서비스 패브릭이 프리뷰 나온 지는 조금은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로 한 300개 이상의 회사가 벌써 이 서비스 패브릭이라고 불리는 기능 세트를 이용해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래서 뭐 피델티나 이런 회사들도 보이고요. 제가 뭐 아는 회사가 많이는 없습니다만 꽤 많은 회사, 한 300여 개의 회사가 이미 이 서비스 패브릭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뭐 근데 서비스 패브릭 뭐냐 그래 도대체 좀 알려다오. 예, 좋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한번 보시죠. 서비스 패브릭이 아까 저기 마이크로 서비스 아까 그 얘기 잠깐 제가 드렸잖아요. 막 이 클러스터다 서비스를 확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시죠. 지금 이제 그림상에는 여섯 대의 머신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앱 1, 뭐 앱 2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 각각들이 구동되는데 빨간색 육각형과 노란색 육각형과 파란색 육각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서비스 패브릭에 배포하게 되면요,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단위 서비스들이 쫙 노드에 쫙 뿌려지죠, 그죠? 이렇게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버 하나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고 갔을 때 좋은 점이 배포도 쉽게 할 수 있고 장애에 쉽게 대응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 서비스 패브릭에서 장애가 난다. 특정 노드가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얘가 죽었어요. 전원이 꺼졌든지 네트워크가 끊어졌든지 했어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 돌고 있던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점이 다른 노드로 들어갑니다. 다른 자동적으로 가서 다른 노드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계속 수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기본 기능입니다. 서비스 패브릭의 기본 기능. 그리고 스테이트풀도 있죠. 스테이트풀은 서비스가 스테이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자체가 메모리 상에 혹은 뭐 다른 곳에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시면 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뒤쪽 분 잘 안 보실 텐데 S라고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스테이트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스테이트가 필요한 서비스. 자, 똑같이 쫙 흩뿌리겠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가 필요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복제본을 만듭니다. 자기를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프라이머리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세컨더리라는 녀석이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자동으로.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스테이트 변경이 생기면 그 스테이트의 변경 사항을 세컨더리로 자동으로 전파를 합니다. 리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데이터가 변경된 내용들을 세컨더리도 항상 싱크를 맞추고 있는 거죠. 기동은 프라이머리가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노드가 죽어버리면 죽었을 때 자동스럽게 이 세컨더리 노드가 프라이머리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죠. 스테이트는 이미 복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쇼핑카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쇼핑카트에 물건 담아놨는데 그 쇼핑카트 정보를 갖고 있던 서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문하려 그랬는데 카드 결제 딱 하려 그랬는데 스테이트가 없어져가지고 주문 못하는 상황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복제되는 세컨드리가 그 역할을 그대로 테이크오프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꿈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죠? 정말 이게 돼? 그래서 여러분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실 좀 날코딩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게 제가 서비스 패브릭 관련된 SDK를 좀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뒤에 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잘 보고 싶으면 앞으로 앉았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비스 패브릭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솔루션 네임을 로드쇼니까 조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뒤에 분들을 위해서. 너무 커졌는데? 예, 네, 뭐 로드쇼라고 하고, 아까 우리 장표상에 앱 1, 앱 2 있었잖아요. 앱 1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앱 1. 앱 1 이렇게 하고 서비스 패브릭 눌렀고요. 앱 1이라는 이름으로 오케이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서비스들로 결합되어 있니? 라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니까 일단 스테이트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스테이트 리스트로 해서 우리가 stateless service service stateless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금 앱 1은 하나의 stateless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 더 하죠. 그래서 service stateless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 또 이 앱 1은 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 마우스 클릭해서 뭐냐, 여기 보면 add가 있어요. add를 해서 new service 해서 이번에는 stateful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뭐 service stateful, 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앱 1이라는 앱은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stateful 한 하나의 그 서비스와 stateless 한 하나의 서비스 두 개 결합으로 지금 수행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심심한,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실행은 사실은 배포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클러스터라는 것을 구축을 제가 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 개발 환경을 까시게 되면 로컬 머신에 서비스 패브릭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요건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제 로컬 머신에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 패브릭 클러스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되네요. 이쪽에 있는 5가 뭐냐면 다섯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섯 개의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쪽에 좌측에 잘 트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노드에 다섯 개가 있고요. 이 노드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지를 눌러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는 지금 이 다섯 개 노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 패브릭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기본 서비스들이 이렇게 구동은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네 가지의 기본 서비스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 서비스들이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그러니까 새로는 뭐냐면 이 fault domain 뭐 잘 모르시죠? fault domain은 뭐냐면 이 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컴퓨터들의 나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있는 제가 전원을 탁 뽑아버리면 이쪽 라인에 불이 쫙 꺼졌어요. 그럼 거기가 fault domain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 네트워크선 뽑으면 여기 쫙 네트워크가 안 돼요. 여기 폴트 도메인이에요. 그 말은 여기 있는 폴트 도메인하고 여기 또 이제 머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머신들은 물리적으로 장애가 나면 한 방에 빵 죽어버립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다섯 개의 머신을 어떻게 배치를 해놨냐면 서로 다른 폴트 도메인으로 짝짝짝 나눠놨죠. 저것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장애가 생기더라도 전원이 꺼지거나 네트워크가 꺼져도 저 중에 하나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업데이트 도메인이 있는데요. 업데이트 도메인은 뭐냐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업데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 하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세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도메인 0번 업데이트하고 걔가 다 업데이트 되고 나면 업데이트 도메인 1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도메인 2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섯 대의 머신은 이 업데이트 도메인과 폴트 도메인을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죽지도 않고 한 방에 업데이트 되지도 않는 그런 식의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게 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저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서비스 패브릭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말아서 쫙 배포를 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하면 뭐 시간 좀 걸리겠죠. 저 하나의 앱 1을 수행하기 위한 두 개의 서비스들이 각각 뭉쳐지겠죠. 묶지 다음에 이 서비스 패브릭에 구축하고 있는 클러스터에다가 쫙 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들이 노드로 쫙 배포가 됩니다. 그 과정인데요. 자,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로그들이 오겠죠. 예, 크리에이션 됐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뭐가 막 로드가 되고 있고. 예, 정신없지만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서비스 패브릭의 로드 클러스터를 한번 다시 보시죠. 똑같이 올라왔네요. 자, 이제는 보시면 아까 우리 어플리케이션 쪽에 1이었잖아요. 그죠? 1이 뭐였냐면 시스템 서비스였었거든요. 근데 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두 개가 올라온 거예요. 들어보면 실제로 여기에 아까는 시스템밖에 없었는데 앱 1이라는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배포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앱 1이라는 것을 보면 자, 앱 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 앱 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아, 두 개의 서비스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는 서비스 stateful이라는 녀석이고 하나는 stateless라는 두 개의 서비스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서비스 stateless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건 파티션이라는 건데 좀 복잡하니까 노드 0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들었던 그 stateless라는 서비스는 지금 노드 0에서 수행 중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stateful이라는 녀석도 보시죠. stateful도 보면 이 stateful은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의 프라이머리 노드와 두 개의 세컨드리 노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드 4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상태 변경 정보가 노드 1과 3로 자동적으로 리플리케이션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노드 여기 보시죠. 여기 노드 0번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아까 그림상에 그랬잖아요. 노드 0에서 수행되는 어플이 죽으면 이게 자동으로 짠 간다 그랬잖아요. 되나 보자고요. 그래서 노드 0을 죽여버릴 겁니다. 지금 자 노드 0 여기를 보셔야겠죠. 바뀌는지 를 떨리는데요. 안 가면 어떡하지? 예, 리스타트. 자 살짝 보시죠. 그럼 노드 0이 죽어요. 지금 디세이블링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됐나요? 노드 2로 바뀌었죠. 그죠? 지금 스테이틀리스 서비스가 노드 0에서 수행되다가 노드 0이 죽으니까 자동으로 노드 2로 탁 가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됐고 마찬가지 만약에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노드 4가 지금 스테이트 서비스를 지금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드 4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노드 4, 노드 4, 노드 죽여봐 해보는 겁니다. 노드 4를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1과 3, 세컨드리가 스테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노드 4가 죽는 순간 노드 1이나 노드 3 둘 중에 한 녀석이 프라이머리로 승격이 될 겁니다. 뭐? 제가 딴 걸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예, 아이 참. 왜 노드 3번이 죽었니? 예, 다시. 노드 4번을 죽여야 되죠. 아, 여러분. 아, 이런 관심, 예. 집중 감사합니다. 예, 노드 4번을 죽여줘. 아, 이런 바보같이. 노드 4번. 4번을 착 죽였어요. 아,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으로 노드 3이 프라이머리로 승격되고, 예, 노드 4가 새로, 아, 노드 1? 그죠? 노드 1이 새로 들어온 것 같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죽으면 그 파티션을 구성하고 있던 세 개의 복제본 중에 한 녀석이 그대로 바턴을 터치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트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복잡한 걸할건 아니고요. 일단 노드를 살려놓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스테이트 리스트라는 녀석을 어플리케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쉬우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스테이트 리스트죠.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워킹이라고 불리우는 걸 출력해요. 워킹을 스테이트 리스트 워킹이란 출력을 하는데 뒤에 뭘 출력하냐면 지역 변수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을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면서 1초에 한 번씩 찍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찍는 겁니다. 워킹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 풀 같은 경우도요. 거의 유사한 동작을 합니다. 뭘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current counter value라는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0, 1, 2, 3, 4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다시 실행을 하면 이 찍는 내용들을 보기 위한 기능 세트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뷰어, 다이아그닉스트 이벤트 뷰어라는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워킹을 보죠. 워킹. 아까 수정했던 게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죠?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 스테이트 리스트를 여러 대의 머신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제 한 대밖에 구동이 안 됐으니까 좀 웹 서버 같은 것들은 좀 한 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로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요 각각의 내용들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이건 세 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바꾸는 게 맞죠? 예, 세 개로 바꾸고 다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리스트가 이제 세 대의 머신에 동시에 수행될 겁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할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심심하니까 이 녀석도 한번 보죠. 보시면 예, 지금 하나죠. 아까 이제 없어졌고 올렸던 거 다시 두 개가 됐고 서비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딱 보시면 알죠. 앱1이 있고 두 개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고 자 스테이트 리스트가 노드가 세 개. 세 개의 머신에서 로드1에 수행되고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풀은 뭐 프라이머리와 세컨드리 뒤에 나오겠죠. 아직 업데이트가 다 안 됐습니다.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다이아그니스틱 정보를 좀 볼 텐데요. 보면 자 여기서 아까 워킹이라는 키워드 서비스 메시지를 볼까요? 워킹이라는 것을 보시면 지금 워킹이 지금 32, 33이 두 번 나왔고 22, 33 이렇게 두 개씩 나오죠. 막 세 개씩 사실 나올 거예요. 그건 아까 노드가 세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뭐 중단을 해보면 중단해서 이걸 펼치면 이 워킹 46이라는 메시지가 어떤 노드에서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화면이 작네요. 예, 여기 보시면 노드 3에서 왔죠? 노드 3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뿌린 겁니다. 똑같이 46 밑에 걸 보시면 이 밑에 거는 노드 4에서 온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노드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막 쏘고 있는 겁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자, 워킹이 지금 46 더 그때겠죠. 자, 84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근데 워킹이라는 것이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스테이트 리스트라는 노드를 만약에 얘 녀석을 노드 1이네. 그죠? 노드 1을 리스타트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타트 해 버리면 이 워킹을 찍던 녀석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를 소실해서 0으로 내려가 버릴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0으로 예, 노드 1 죽었죠. 그리고 다시 볼까요? 노드 1이 대체됐고 다이아그니스틱 이벤트를 보면 예, 워킹이 이제 내려갔죠. 워킹이 약간 100몇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자, 15, 16, 17 얘는 지금 서버가 재구동되면서 다른 쪽 머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완전히 소실된 거죠. 그래서 0부터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뭐겠어요? 스테이트풀겠죠, 그죠? 스테이트풀은 지금 커런트 카운터 밸류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121, 122, 130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스테이트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0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지금 123에서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어떻게 수행되고 있나 한번 보시죠. 노드 지금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노드 2가 이제 프라이머리에 동거 있어요. 노드 2를 얘는 좀 살려놓고요. 액티베이트하고 노드 2를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자 리스타트 해버리면 맞죠? 제가 또 확인했죠? 2 노드 2 프라이머리 2 예, 죽고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스테이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커런트 카운트 밸류가 빵으로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보시면 예,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 말은 스테이트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신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DBA 이거 저장해놓은 거 아니죠. 그냥 저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코드 하나 만들고 끝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예, 잠깐 알아봤고요. 근데 이런 사실은 스테이트에 관한 리플리케이션이 마법처럼 일어나는 것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서비스 패브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정 컬렉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닷넷에서 컬렉션이라 그러면 뭐가 있죠? 뭐 어레이 리스트, 뭐 리스트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가장 뭐 닷넷 1.0 나왔을 때 우리가 즐겨 쓰던 것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오브젝트만 넣을 수 있는 거. 뭐 좀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발전됐냐면 지네릭스로 발전해서 이 꺽쇠 T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리스트 꺽쇠 T 이렇게 해서 거기다 뭐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발전했고요.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컨커런트 리스트 이런 게 붙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똑같은 컬렉션인데 이 컬렉션은 멀티스레드의 안전한 컬렉션이 된 거죠. 그죠? 멀티스레드의 안전한 컬렉션.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까지 발전했냐면 Reliable Collection이라는 것으로 발전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멀티플 머신 사이에서도 그네들의 스테이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컬렉션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디렉토리에다가 혹은 뭐 디렉토리가 지금은 Q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거기다 데이터를 넣으면 아까 서비스 패브릭에서 본 마법처럼 같은 그 파티션에 들어있는 다른 머신들에게도 그 데이터가 동일하게 리플리케이션이 돼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트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제공되는데 하나는 디렉토리고 하나는 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같은 숫자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디렉토리에 넣으면 되겠죠. 디렉토리에 스트링을 키로 해서 값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에다가 이 값, 스트링 이 값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리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아까 그 코드를 잠깐 보시면 코드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테이트풀의 코드가 이 부분인데요. 잠깐 보시면 여기서 바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라인을 보시면 Reliable Directory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컬렉션을 하나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My Directory, 뭐 구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My Directory라는 걸 갖고 오고요. 여기다가 Counter라는 이름으로 값을 넣는 거예요. 지금 값이 보시면. 그죠? 그리고 그 값을 여기서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commit async를 해서 값을 최종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commit 어디서 많이 보셨죠? commit. 우리 DB 할 때 commit 하잖아요. 그래서 reliable directory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 이 개별 서로 다른 세 개의 머신이 세 개의 머신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atomic 뭐라고 말을 붙이면 될까요?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커밋했다 그러면 롤백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만약에 작업을 하다 죽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롤백이 일어나면서 그 업데이트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릴라이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아까 같은 마법 같은 리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저걸 쇼핑카트로 쓰면 되죠. 그죠? 쇼핑카트 저기다 그냥 때려넣으면 계속해서 스테이트가 유지됩니다. 언제까지 내 서버가 죽어도 계속 스테이트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가세요. 예, 좀 재밌죠. 신기하죠. 예, 그냥 좀 신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서비스 패브릭을 제공해주는 또 다른 형태의 모형인데요. 액터라는 모형입니다. 그 액터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정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이론적으로는 73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꽤 됐죠. 그죠? 73년이면 예,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뭐 얼마 40 뭐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칼 휴렛, 뭐 비숍, 스타이거 뭐 이런 교수님들이 만드신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컨커런트 컴퓨테이셔널 시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을 써서 복잡한데 이 컴퓨테이셔널 시어리라는 건 뭐냐면 계산 가능성과 계산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걸 계산할 수 있기는 해?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론적으로 그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터 모델은 컨커런스 컴퓨테이셔널 시어리, 그러니까 동시성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책이에요. 이게 73년도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액터라는 녀석은 뭐냐면 이 컨커런트 컴퓨테이셔널 시어리 나오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요소입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 그러면 그 단위 요소가 뭐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는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오브젝트의 결합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액터 모형, 즉 컨커런트 컴퓨테이셔널 시어리의 액터 모형은 뭐냐면 그 각각들을 액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터들이 결합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리고 그것들이 컨커런트하게 수행되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것들을 사실 연구한 것이 컨커런트 컴퓨테이셔널 시어리인데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모형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액터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추상화해서 나타내보고 그것들이 컨커런트하게 수행되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액터 모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이라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가느냐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원뿔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원뿔을 위에서 바라보면 동그라미가 될 테고 우측에서 바라보면 삼각형이 될 테고 밑에서 바라보면 동그라미 되겠네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 영역을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얘기인 거거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얘기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한다? 객체 결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또 다른 시각은 뭐가 있죠? 프로시주얼 랭귀지는 뭐죠? 어플리케이션을 순차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는 거죠. 플로우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액터의 모양은 액터의 결합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액터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액터는 단순히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액터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액터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무언가의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메시지를 받고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동작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액터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액터입니다. 이게 액터예요. 그래서 그 액터들을 막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주문과 관련된 것들을 뭐 객체 지향이나 시퀀셜로 보지 않고 액터의 결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 자세히는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녀석을 하나의 액터로 보고 오더 프로세서라는 걸 하나의 액터로 보고 오더라는 걸 하나의 액터로 보고 어카운터라는 것을 하나의 액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주문하고 뭐 어카운트에서 돈 빼고 이런 작업들을 각각의 액터들이 어떻게 메시징하고 통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액터 기반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 액터 기반의 모형이라는 것이 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또 마찬가지 위키에서 갖고 왔는데요. 액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이거만 있는 줄 아시죠? 더 있어요. 밑에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뭐 선진국이라 말하면 좀 자존심 상하고요. 미리 좀 해본 친구들이 이 액터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만큼 용도가 많습니다. 쓸만한 데가 많고요. 근데 이 액터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카 이런 것도 있고 올린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서비스 패브릭이 지금 우리가 봤던 릴라이블 서비스, 뭐 스테이트 스테이플 그 서비스의 하나로 액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 서비스, 스테이트풀 서비스 이외에 액터라는 녀석을 이 서비스 패브릭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제로 딱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보시면 감이 탁 옵니다. 요게 이제 액터 모형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잠깐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컬 클러스터에 가서 이 녀석을 얘를 이네이블 좀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죽여버릴게요. 서비스를 딜리트 해서 딜리트 하고요. 예, 빨리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예, 요 액터 모형만 보여드리면 좋은데. 딱 보여드리면 되는데. 지워져야 돼. 예, 도전적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액터 기반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건데요. 별건 아니고 그 도형을 액터 형태로 만들었어요. 도형을. 그래서 그 도형이 비주얼 오브젝트라는 도형을 하나의 액터로 두고요. 그리고 웹서버를 앞에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이 액터에게 움직여라고 커맨드를 줍니다. 움직여.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아, 내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웹에서 바뀐 위치에 도형을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액터는 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웹서버가 움직여라는 커맨드를 줄 때마다 내 위치를 바꾸는 거죠. 계속 스테이트를 바꾸면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짜놓은 예제인데요. 이게 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이 웹이 하나 있거든요. 웹단을 사용해요. 아, 됩니다. 예. 요것이 액터입니다. 요것이 요 각각의 도형이 액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앞에 웹서버에서 커맨드를 줄 때마다 내 스테이트를 계속 바꾸어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액터 모형은 어떨 때 그러면 많이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 IoT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이럴 때는 딱입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100만 대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럼 자동차 100만 대라 그러면 기존의 티어 아키텍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이터베이스에 100만 로짜리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치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10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10만 번 쿼리, 초당 10만 번 쿼리가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DB로. DB 하나의 머신에 초당 10만 번의 업데이트 쿼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보통의 부하는 아니죠. 꽤 많은 부하입니다. 그죠? 근데 액터 모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액터는 그냥 메모리에 떠 있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DB에 복잡한 쿼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스테이트 하나 바꾸는 것으로 액터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100만 개? 그럼 100만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면 되죠. 게다가 서비스 패브릭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클러스터잖아요. 그렇죠? 서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액터를 막 나누어서 수행하면 되죠. 그렇죠? 전혀 지장이 없죠. 게임 같은 경우에 컨커런트 100만 명. 그렇죠? 꿈 같은 얘기지만 컨커런트 100만 명 유저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그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넣게 되면 100만 로우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액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메모리상에 떠 있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스테이트 관리는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서비스 패브릭 알아서 해줍니다.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데이터베이스 필요 없는 것이죠. 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좀 생략하고요. 요것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패브릭 프로그램 모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그 몇 가지의 기본적인 축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배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하기 위한 전문 플랫폼이고요. 이것들이 애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른 그 클라우드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온프레미스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 패브릭의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발표자료 여기 있습니다. 실컷 사진 찍었는데 이거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아이씨. 여러분을 허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docs.com/ 제가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HIMS김이라는 아이디를 써요. 만들 때는 HIMS김이었는데 전부 다 힘쓰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제가 그 메일 들어가니까 친구 요청하시면 제가 친구 신청 바로 좀 해드리고요. 뭐 팔로우 하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HIMS 스킵 들어가시면 그 외에도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썼던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PDF를 안 바꿉니다. 그냥 파워포인트 올립니다. 가져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Q&A는 제가 Ask the Expert 가서 받겠습니다. 여기 뭐 바쁘신 분 오셔도 되고요. 잠깐 받고 나중에 Ask the Expert 가서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피드백 주시면, 여러분이 피드백 잘 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발표할 수 있고요. 피드백 안 주시면 발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